에베소서 91번 메시지 교리가 아닌 믿음. 바울은 4장 13절에서 믿음의 하나를 말하고 4장 14절에서는 가르침 곧 교리의 바람을 언급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과 교리를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믿음,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에 관해서 신약은 강경하고 엄격하며 일관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다서 3절에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말을 듣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믿음은 공통된 믿음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 곧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교리에 관하여는 다른 이들에게 관대함. 믿음과는 대조적으로 신약에서 우리는 교리를 위해 싸우라는 명을 결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교리에 관한 한 신약은 관대합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을 예로 들어봅시다. 만일 당신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것에 관해 말한 것을 읽는다면 아마 당황할지 모릅니다. 어느 곳에서 바울은 우상들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먹는 것이 허용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이 실행에 반대하여 강하게 권면합니다. 수년 전에 나는 이것을 이해해 보려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나는 바울의 글들에서 일관성 있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고민하면서 왜 그가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것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지 또는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오직 내가 교리에 마음이 사로잡힌 데서 구출된 뒤에라야 비로소 나는 바울이 먹는 것에 관하여 여러 가지 다른 경우마다 다르게 썼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리에 대해서는 관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서는 먹는 것이 허용되지만 반면에 다른 환경에서는 그렇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교리에 마음이 사로잡힌 데서 구출된 때라야 교리에 관련된 어떤 문제들은 상황에 따라 상대적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그와 다르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가지 소극적인 것들. 고기를 먹는 것이나 특정한 날들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그는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 17절에서 그는 강하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웠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리에 관한 한 바울은 관대했지만 분열적인 것에 관한 한 그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골라내고 그들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에서 바울은 음행과 우상 숭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9절에서 그는 성도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명합니다. 음행은 인간성을 손상시키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교리에 관해서는 관대했지만 음행이나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관한 그의 말은 강하고 단호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분파적인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분파적인 사람은 분열적이며 탕파적입니다. 그러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도 만일 계속 분열적이라면 거절되어야 마땅합니다. 타협이나 중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와 음행과 분열적인 것에 관해서 바울은 매우 엄격했으며 우리도 역시 반드시 엄격해야 합니다. 요한 2서에 따르면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7절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심지어 제1세기 때에도 그리스도가 육신 안에서 오신 하나님임을 시인하지 않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달리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성육신된 하나님이심을 부인했습니다. 구절에서 저자는 계속 말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에서 지나쳐란 말은 좀 더 멀리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성육신된 하나님이시라고 계시합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너무 멀리 나감으로써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라는 교훈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런 류의 사람에 대해서 믿는 이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네 가지 것들, 우상숭배, 음행, 분열, 그리스도의 신격 부인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담대해야 하고 강하고 단호하며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리에 관한 한 반드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관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상숭배와 음행과 분열과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인 등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을 실행함.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소극적인 것들을 제외하고는 신약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받는 데 있어서 엄격해야 하는 것에 관한 다섯 번째 항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만일 어떤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거절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족의 교리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주 예수님은 서로 발 씻어주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장은 발 씻는 의식을 실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믿는 이와 교통하기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원리로 비록 신약이 침례에 관해 강조하여 말하지만 침례받지 않았다고 해서 믿는 이를 거절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리에 관해 스스로를 다른 믿는 이들로부터 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4장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로마서 14장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몸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을 떠나서는 로마서 12장이 계시된 몸의 생활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교리에 관하여 다른 이들에게 관대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몸의 생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몸의 생활의 실행이 없습니다. 그 대신 분열의 분열만이 거듭됩니다. 실상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세상적인 사람들 중에서 보다도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분열이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소생되고 새롭게 될 때 그들은 보다 쉽게 교리 때문에 분열됩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분열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생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것은 은사주의 운동 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비록 이 운동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이 몸에 관해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기독교의 다른 어떤 면에서도 보다 은사주의 운동 안에 분열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12장에 대해서는 말하면서도 로마서 14장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복하여 말하지만 오직 로마서 14장을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묘사된 몸의 실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의하면 교회 생활 안에는 서로 다른 교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곳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오직 채소만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들은 특정한 날들을 지키지만 반면에 다른 이들은 모든 날을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당신은 교회 생활 안에 서로 다른 교리들이 있을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머리 수건을 예로 들어 봅시다. 어떤 자매들은 집회 안에서 머리 수건을 착용하지만 많은 자매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자매들 중에 머리 수건에 관한 서로 다른 교리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머리 수건을 쓰는 자매들과 그렇지 않은 자매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징표입니다. 나는 머리 수건을 쓰지 않는 자매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안에 있어 보았습니다. 더욱이 머리 수건을 쓰는 자매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머리 수건과 서로 다른 색상의 머리 수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자매들에게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과 같은 색상의 머리 수건을 쓰도록 요구하는 모임 안에도 있어 보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서로 다른 문제들 때문에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머리 수건에 관한 서로 다른 교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비록 교리 안에서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진실로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리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종종 어떤 교리나 실행들이 성경적인지 아닌지에 관해 논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성경적인 집회란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진 믿는 이들이 받아들여지는 집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 싸우고 이미 언급한 내부류의 소극적인 것들을 거절할 때 우리는 교리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해 관대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를 보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리에 대해 논쟁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분열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교리의 올가미에서 벗어남. 약 1세기 반 전에 형제회가 주님에 의해 일으켜졌고 성경 안에 많은 진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형제회는 교리적인 지식에 의해 덫에 걸렸으며 거듭거듭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그들의 성경 해석을 더 주의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형제의 가운데에는 수백 가지의 분열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형제의 모임을 방문한다면 그들은 당신과 교리에 관해서는 논쟁할지 모르지만 그 영이나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거의 주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는 주의하지만 주 예수는 소홀히 하다니 얼마나 가련합니까?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교리의 함정에서 벗어났으며 주님 자신에게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지식에서 나를 구해주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교리에 대한 욕구가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항상 우상 숭배와 음행과 분열과 그리스도의 신격 부인을 거절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소극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엄격하지만 교리에 관해서는 다른 이들을 향해 관대합니다. 우리는 교리나 실행이나 규례들을 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만을 주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에서 도덕적이고 경건한 사람을 얻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의도는 거듭나고 성화되고 순숙해 되고 변화되고 한 새 사람으로 건축된 사람들을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가진 새 사람인 교회를 갖길 갈망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흠뻑 적셔진 이러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영양 공급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교회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오심.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오늘날 땅 위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에 관해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을 규례적인 그리스도인의 일이나 운동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의 회복은 단지 또 다른 종류의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일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은 유일한 것이며 지극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계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주의 재림에 대한 두 가지 징조는 이스라엘의 국가 재건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회복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이 두 가지 일은 이미 발생했는데 이스라엘의 재건은 1948년에 예루살렘 회복은 196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있는 주의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 회복은 이방인들의 때가 찼음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 징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머지않았습니다. 더욱이 세계 정세는 중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석유에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는 더욱더 성경의 예언과 일치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신부가 반드시 예비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어느 곳에서 신부가 예비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신부가 천주교 안에서 예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파 안에서입니까? 은사주의 운동 안에서입니까? 독립단체들 안에서입니까? 나는 참으로 신부는 주의 회복 안에서 예비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며 다소 연약하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회들 안에 있는 이들보다 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대만에 있는 어떤 선교사들이 비록 그들이 지방교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교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 섬 안에서 발견되는 가장 성숙한 이들이었음을 시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디 주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것이 사소한 일이 아님을 인상 깊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짧고 그분의 오심은 가깝습니다. 확실히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신부가 그분을 위해 예비되어야 합니다. 아마 회복을 떠나서는 신부를 예비하기 위한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실 시간이 주님에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회복 안에서 신부가 예비되고 있지 않다면 이 예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들은 뽐내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뽐내는 것이나 교만한 것은 모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땅히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불완전하더라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건대 교회 생활은 유럽으로 확장될 것이며 마침내는 예루살렘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건대 주님의 재림 시 그분이 감람산 위에 그분의 발을 두실 때 그곳에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없다면 그분께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오, 부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일에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땅 위에서 주의 회복 안에 있으며 그분의 움직이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계속 행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신부가 예비되길 바랍니다.